우리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민수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묵상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4개월 동안 묵상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 어려운 책을 하면서 지레이케 포기하려는 마음이 더 앞서시는가요? 허니들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잘 읽다가 딱 막히는 지점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주로 레위기에서 주로 막히기 때문에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도 주로 통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4개월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민수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가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위치할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경의 첫 다섯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 네 번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의 유래는 70인경에서 유래해요. 이 70인경이라는 것은 셉투아진트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70명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70인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북클럽을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신약시대에 이 헬라어가 first language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70인경 셉투아진트입니다. 이 70인경에 제목을 붙일 때에 민수기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민수기를 이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Numbers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그릭으로 보면 이게 아리스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릭 70인경의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리스란 말이 어떤 말이죠? 아리스메틱은 뭐죠? 산수, 아리스메틱. 발음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모스라는 뜻이 넘버인데요. 그 넘버에 복수전미의 오이가 붙어가지고 이게 아리스모이 하면 넘버스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타이틀이 바로 민수기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 말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 있죠. 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버미드발이라는 거예요. 이 버가 이게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고요. 미드발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인더 데절트가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란 말은 70인경에서 따온 제목이고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타이틀이 민수기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제목이 더 민수기의 내용에 맞는 제목일까요? 어느 제목이 민수기의 주제에 더 맞는 제목일까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더 맞을까요? 아니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경의 제목이 더 주제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광야 여정에 대한 내용일까요?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구 조사라는 의미의 민수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여정의 의미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구 조사는 민수기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딱 두 번만 나오고 그 외에 대부분의 내용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그린 책이 민수기의 주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민수기라는 이름보다는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제가 민수기를 한 학기 공부했었어요. 그때 저를 가르쳐줬던 칼빈 칼리지의 교수님이 이 민수기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배웠는데요. 그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 나왔고요. 그 책이 저의 수업의 메인 텍스트였어요. 그 책에 보면 민수기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막의 출정의 역사로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 성막을 중심한 광야 여정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민수기의 구조를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이걸 제가 안 했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은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삼아요. 여기 보면 네 번째 글자가 이게 브 미드발인데요. 여기서 따서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따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민수기의 첫 번째 내용이고 그 중에 광야에서라는 그 타이틀을 히브리어 성경의 타이틀로 그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이 민수기의 주제로 하는 것에 큰 분기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일까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10장 11절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이거든요. 쭉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죠? 2년 2개월 20일을 이곳에 있었던 다음에 그 다음날 2년 2개월 20일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출발해서 광야를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담은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전반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인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출정의 준비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정의 준비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출정의 실행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수기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전반부는 시내 광야에서 2년 2개월 20일을 머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출정을 준비시키셨다면 민수기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인 광야 여정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였어요. 그런데 후반부인 광야 여정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고 그래서 민수기의 후반부인 15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주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이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한 광야로의 출정 준비에 해당합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우리가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인구수를 계수했습니다. 12지파의 인구수를 계수했어요. 그게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2장인데요.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진영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방으로 진을 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죠? 중심에 뭐가 있죠?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있고 동쪽에다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이렇게 진을 치게 했어요. 이 내용이 우리 내일 큐티 본문, 화요일 큐티 본문, 수요일 큐티 본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을 어떻게 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장의 주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보면 3절부터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 친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입니다. 이 진영의 우두머리는 유다지파라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모이는 것이죠. 유다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었어요. 5절입니다. 그 곁에 진칠자는 어디죠?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데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보이시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었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다 합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는데 그 수가 18만 6,4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9절 중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진을 하냐면 이게 행군의 방향인데요. 동쪽으로 행군을 하는데 첫 지파인 동쪽 지파가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따라가고 서쪽 지파가 따라가고 북쪽 지파가 따라갑니다. 이 순서로 진군을 했다가 다시 이런 대형으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했던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민수기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회막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회막을 바라보고 열두 지파가 진을 쳤어요. 질서 있게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행군할 때도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어요. 동쪽 지파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출발하고 남쪽, 서쪽, 북쪽이 함께 갔던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중심해서, 회막을 향해서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칠 때나 행군을 할 때나 회막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항상 회막이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을 칠 때나 행군할 때나 어디나 중심은 회막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회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적 개념의 회막이 없어요. 그렇다면 회막을 바라보고 살았던 구약 백성들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을 우리가 따라 산다면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에서 나온 문구로서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표방하고 있는 문구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쳐서 삶을 살았던 것이 구약 백성들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중심이란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원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에 종교개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으로 보여졌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 약간 이게 추상적인 문구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에 잡힐 수 있는 게 뭘까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일주일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7일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요일에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주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중심해서 살아야 되고 그 주일의 중심은 또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최상의 시간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보내야 될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를 시작하고 직장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가 어찌 보면 삶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은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주일날 푹 쉬고 월요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학교나 직장을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곧 회막을 중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성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부관계나 아이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구약 백성들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봄학기 북클럽이 마쳤는데요. 11명이 수강을 해서 졸업을 하셨어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북클럽과 말씀 훈련에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요.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은 남아있는 거예요. 1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계속해서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회막을 중심한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셨어요. 그 이유는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정말로 문자적으로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그리고 공부하고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 말의 원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셨던 일을 맡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전성받아서 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훈련받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 것을 권면하셨어요.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막을 중심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해서 그렇게 진을 치고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도 회막이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께 다짐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